VOA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이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방문한 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오늘 로마에 있다면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교황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방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로마 참피노 군사공항에 도착했고,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공항에 나가서 영접했습니다. 타야니 부총리는 취재진에게 이탈리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정의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극우 성향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또 지난달 이탈리아를 방문한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와 만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탈리아 기업들의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탈리아 지도자들과의 회담 후 바티칸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헝가리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 타이틀 42가 종료된 가운데 미국 남부와 멕시코 국경 일대에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려했던 대폭증과 충돌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경우에 망명 자격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경에서 불법 이주자를 즉각 추방하는 타이틀 42를 발동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11일 자정을 기해서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함과 동시에 이 타이틀 42도 종료됐습니다. 타이틀 42 종료를 앞두고 최근 텍사스 등 미국 남부 국경에는 망명 신청을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 대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1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스페인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2017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산체스 총리는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양자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한 번영과 안보, 공동의 가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최근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자 증가와 관련해서 안전하고 인도주의적이며 정기적인 이민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스페인의 최근 약속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경제 협력과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 목표 달성, 해양 보호, 에너지 안보, 우주와 과학기술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스페인은 지난 8일 양국 간 방위협력 협정의 틀 안에서 두 나라 간의 협력을 보다 확대, 심화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스페인의 미군의 전함 추가 주둔을 촉진하고 나토의 집단 안보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파키스탄 고등법원이 12일 최근에 체포된 임란 칸전 총리에 대해서 2주간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칸전 총리는 법원의 결정 후 사모한 보안 속에 고향인 라오르로 향했습니다. 부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칸전 총리는 지난 9일 보석 청구를 위해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고등법원을 찾았다가 법원 입구에서 부패 방지 기구인 국가책임국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대법원은 11일 국가책임국 국장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방식이 무효라면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칸전 총리 체포 후에 파키스탄 전역에서는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항의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시위가 격화하면서 지금까지 8명 이상 사망하고 수백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칸전 총리 지지자들은 경찰의 발포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12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이슬라믹 지하드의 여섯 번째 사령관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아드 알하사드가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일제 사격 결정에 관여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12일 오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쪽에서 이스라엘 남부와 예루살렘 등을 향해서 로켓 수십 발이 발사됐습니다. 로켓 발사 직후 이스라엘군도 전투기를 동원해서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뷰이 뉴스 박영섭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는 흥겨운 왈츠곡이 가득한 희가극입니다. 친구 사이의 놀림과 장난스러운 복수가 나오고요. 감옥에 갈 줄 안 주인공이 눈을 가리고 놀이를 하다가 자기 부인인 줄도 모르고 유혹하게 되는 상황이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내용인데요. 1874년 빈에서의 초연 이후에 베를린과 유럽 각지에서의 공연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그 천재성을 담아낸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VOA 한국어 방송에서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클래식 고전 음악을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으로 오셨고요.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 여행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으로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 음악가 빌리 보스코브스키의 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을 빌리 보스콥스키가 이끈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올해 빈 신년 음악회 선곡에는 빠졌습니다만 오페레타 박쥐 서곡은요. 80년 넘은 이 빈 신년 음악회 역사와 함께한 단골 작품입니다. 아버지와 본인 또 형제 등 1800년대 오스트리아를 춤추게 한 그 수많은 왈츠, 폴카 작품을 만든 슈트라우스 일가의 작품을 주로 선곡하는 빈 음악회의 상징적인 음악이기도 한데요. 웃고 즐기는 음악회 분위기가 관객의 박수가 또 공연의 일부가 되는 빈 음악회 분위기를 돋우는 큰 역할을 하는 곡 중에 하나가 바로 박쥐 서곡이고요. 오스트리아 빈의 오페라 극장뿐 아니라 세계 여러 오페라단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연으로 무대로 올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피오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멜로디 이어드립니다. 바이올린 곡집 그리운 고향의 추억의 세 번째 곡인데요. 작품 번호 42-3입니다. 내림 2단조. 러시아 민요 분위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 주커먼과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가 지휘한 이스라엘 필하모닉이 함께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곡 멜로디를 핑커스 추커만의 바이올린 연주와 주빈 메타가 지휘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작품 번호 1068의 3악장 이어드립니다. 독일의 작곡가 바흐가 프랑스 풍의 아주 화려함과 위엄을 담아낸 곡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바흐 특유의 그 종교색 짙은 음악 분위기인 푸가 형식도 이 곡에 담겨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가는 그 1720년대에서 30년대 바흐의 음악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모음곡은 맨 앞에 서곡에 이어서 2악장이 에어 온 더 스트링입니다. G선상의 아리아, 너무 잘 알려진 곡이죠. 3악장이 가보트, 4악장이 불에, 5악장 지그로 이루어진 5개 악곡의 모음곡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함께할 부분은 3악장 가보트로 프랑스 궁정의 무도회 음악, 2박자 또는 4박자의 아주 경쾌하고 우아한 리듬의 음악을 가보트라고 합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작품 번호 1068의 3악장 가보트를 미국인 음악가 예후디 메누인이 지휘한 바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바이올린 곡으로 유명한 2악장 G선상의 아리아를 오늘은 색다른 느낌의 기타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스웨덴의 기타리스트 조란 솔셜의 연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폴란드 음악가 엔리크 비엔냐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 작품 번호 6-2 아다지오 악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엔냐프스키는 19세기의 천재 음악가라고 합니다. 8살에 그 유명한 파리 음악원에 들어가고요. 졸업 후에는 수많은 연주 여행을 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설립한 안톤 루빈스타인의 초청으로 궁정의 음악가가 되고요. 음악원의 교수도 하고 또 그 고난도의 기교를 자랑하던 자신만의 비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바이올린 연주가라고 하면 니콜로 파가니니, 뭐 요제프 요하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비엔냐프스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들어볼 작품은 바이올린 협주곡 2번 D단조입니다. 1862년에 초연했는데요. 현란한 기교는 기본이었죠. 슬라브적인 분위기를 담아낸 부분을 그 협주곡 1번과의 큰 차이로 꼽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정적인 흐름, 우아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조연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였습니다. 지휘자는 음악원장인 안톤 루빈슈타인이었고요. 비엔냐프스키는 이 곡을 바이올리니스트 파블로 데 사라사테에게 헌정했습니다. 3악장 알레그로 콘 포코 듣겠습니다. 작곡가의 지시어는 집시 풍로입니다. 바이올린 연주는 미치 밀러, 마크 카플란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은 다큐멘터리 영화 엘 시스테마입니다. 엘 시스테마는 영어 시스템의 체계의 스페인 말이고요. 한국에서는 기적의 오케스트라라는 부제로 소개가 됐는데 베네수엘라 사회를 변화시킨 오케스트라와 음악 교육, 그 체계 등을 총망라한 개념을 엘 시스테마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의 배경은 1970년대 베네수엘라 빈민가입니다. 먹고 살기가 급선무인 동네이고 총소리도 아주 흔했던 곳인데 악기나 오케스트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동네의 어느 차고에 11명의 아이가 모였습니다. 벌써 소년원을 몇 번이나 갔다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이올린 등 악기를 쥐어준 사람이 호세 안토니오 아브루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지 않게 여러 악기를 배웠고 작곡에 지휘까지 할 수 있었던 전문 음악가였는데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경제 부문 박사학위가 있었고 베네수엘라로 귀국한 뒤에는 국회의원으로도 일했던 정치가였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빈부 격차가 아주 심했고 빈곤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브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범죄자가 되기 쉬운 이 빈민가 아이들의 가난의 대물림, 악순환을 걷어내기 위해서 악기를 가르치면서 음악을 즐기도록 유도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아브루시를 너무 이상주의자라면서 그의 생각에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명으로 시작한 차고 악단은 30년 뒤에 400개가 넘는 음악 조직으로 7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음악을 배우고 즐기고 직업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도 열망이 있어도 빈민층 아이들에게 악기를 배운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교양이었는데 이 엘 시스테마의 영향력 아래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은 성취 동기를 알게 돼 세상을 바꿀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엘 시스테마는 악단을 꾸린 지 2년 만에 화제의 연주단이 됐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해도 악단이 없어서 다른 일자리를 전전했던 젊은이들이 합류했습니다. 악기 시장에 활기가 생겼고 오케스트라 악단이 점점 늘었고 소년원에도 악단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 베네수엘라에서 클래식 음악은 대중화를 넘어 산업이 됐습니다. 엘 시스테마를 통해서 15살에 처음 지휘봉을 접했다는 구스타보 두다멜 씨. 18살에 작은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이 돼서 세상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2009년 28살 나이에는 LA 필라모닉의 최연소 상임 지휘자가 됐고요.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지휘자라는 수식어로 불렸습니다. 엘 시스테마를 통해서 성장한 베네수엘라의 음악가들은 정말 많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영국, 벨기에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연주자로 또 지휘자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엘 시스테마의 기적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2008년에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에 세계 많은 나라가 엘 시스테마의 효과를 주목하고 도입하는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격정적이면서도 밝고 다양한 표정으로 악단을 이끄는 이 두다멜의 지휘가 인상적입니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음악을 한껏 즐기는 푹 빠져있는 연주 장면이 기억에 또렷한데요. 바로 레너드 번스타인의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음악 맘보 프레스토를 연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 베네수엘라를 바꾼 기적의 오케스트라 엘 시스테마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그라나다. 해질녘 역히면 투우의 비로 붉게 물든 땅이야. 반항적인 꿈이 어린 무어인의 매력적인 눈을 간직한 여인이여. 온통 꽃으로 뒤덮인 집시 소녀여. 그라나다. 주옥 같은 가락으로 노래하는 손길이여. 단 한 다발의 장미꽃밖에는 그대에게 줄 것이 없다네. 그라나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목소리였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한 뉴욕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멕시코 음악가 아구스틴 라라의 그라나다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는 스페인의 남쪽 안달루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의 옛 이름입니다. 유명한 기타 연주곡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바로 그 도시인데요. 멕시코 작곡가 라라가 이 그라나다에 가보기도 전에 그 풍경을 상상하면서 춤추는 아가씨와의 사랑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었답니다. 스페인의 그라나다는 많은 오페라 작품의 배경이기도 했고요. 걸출한 성악가들의 고향이기도 해서 작곡가 라라가 스페인, 특히 그라나다를 참 좋아했다고 하는군요. 프랑스 작곡가 줄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을 이어드립니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에 활동한 프랑스 작곡가 줄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입니다. 마스네는 비제 군우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고요. 오페라 타이스가 바로 마스네의 대표 작품으로 꼽힙니다. 오페라 타이스는 프랑스 소설이 원작입니다. 18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상연됐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거리의 여자인 타이스를 성녀로 만들어가는 한 수도사의 노력과 갈등, 번뇌, 회개 등 복잡한 마음을 그려낸 것이 오페라 타이스의 큰 줄거리입니다. 오페라 타이스를 대표하는 작품은 타이스 명상곡입니다. 아주 평온한 선율 때문에 이 명상음악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극 속에서 이 음악은 여인을 사랑하게 된 수도자의 깊은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클래식 음악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펠릭스 멘델스존의 극음악 아탈리 작품 번호 74 가운데 사제들의 전쟁 행진곡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